성경을 보면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두 번째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만이 남았습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란 여러 가지 마지막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특정하고 궁극적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만물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끝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다운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종말에 대한 긴장을 늦추는 순간 생각이 나태해지고 삶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는 헌신과 충성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말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인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기에 베드로는 종말론적 신앙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적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7절 후반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헬라는 소프로네스타인데 마음을 잘 추스르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름질하는 변화입니다. 낮에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밤에는 마약과 같은 극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합니다. 낮에도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고 밤에도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는 마음을 잘 추스르고 분별력을 겸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되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라의 원어는 넵사테로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하는 생활 속에 육신의 정욕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기도하기에 잠에서 깨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권면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건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잠을 잔 장본인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면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칠 것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 기도하기를 게을리 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했던 날에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또 3장에 보면 정해진 기도 시간조차 게을리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 모든 시련을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내었습니다. 분주한 세상과 육체적 향락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절제된 삶과 생활로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역시 세상과 죄를 이기는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주님이 잡혀가신 후 한 요정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는 그 말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세 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것과는 반대로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지를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꾸짖기에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에게 오셨고 주님이 맡기신 양을 치고 먹이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기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실 뿐 아니라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것 가운데 말하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의 유혹에 대한 연약한 습성이 있어 실수나 잘못,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죄가 아닌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한 성도의 아픔은 모든 성도의 아픔이며 한 성도의 기쁨은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되는 서로와 함께라는 터전이 교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용납하고 또 용서할 뿐 아니라 서로 대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청지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인데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를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어로 집안 관리라는 의미입니다. 오이코노모스를 생각하면 창세기 39장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요셉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 청지기는 교회의 감독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모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청지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각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예언이나 치유 같은 특정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성도들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봉사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봉사이며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이것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소수의 몇 사람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서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적인 관점보다는 개인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서로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서로의 원래 의미는 너희 자신들 상호간에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라는 서로의 정신은 베드로만이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에는 서로에 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초반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 초반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구절들은 모두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과 섬김과 봉사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일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본질과 구조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지체로서 상호 의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이기에 상호간의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봉사가 없다면 교회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한 이 권면은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권면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당시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분별하고 절제된 생활 속에 깨어 기도합시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서로를 대접하며 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서로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